출애굽기 51번 메시지 하나님의 증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심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되었으며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과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거룩함을 알게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교통의 과정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 많은 독자들이 출애굽기 20장을 합당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을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말하는 장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지만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상은 아닙니다. 이 장에 있는 근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들이 교통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와 거룩함과 같은 신성한 속성들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장 4절에서 형성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람이 창조됨을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형성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며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이 단어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며 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앞에라는 단어는 사실상 무엇 위에 또는 무엇에 더해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유일한 자이다. 너희는 내 앞에 나 위에 다른 어떤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른 형상이나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형상과 모양은 나의 형상과 모양이어야 한다. 나는 유일하며 질투하는 자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 이 구절은 첫째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들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율법이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주로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하는 증거입니다. 율법에 관계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든 법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법을 만든다면 그들은 범죄를 합법화할 것입니다. 더욱이 후진 국가들은 야만스러운 법을 제정할 것이며 문화 수준이 높은 사유는 수준 높은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 자신께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분은 결코 범죄나 죄를 합법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도둑질이나 간음을 합법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법의 신만이 그런 것들을 허락합니다. 법은 항상 그 법을 제정한 자가 어떠한 인격인가를 나타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메시지에서 율법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과 교통하고 섬기고 접촉하고 경배하고 심지어 잔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백성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하고 전능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충분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관한 계시를 봅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직접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출애굽기 20장이 율법을 주심에 관한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장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장입니다. 율법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러한 관념을 생각 안에 확고히 간직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은 십계명을 언급하는 반면에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십언을 언급합니다. 십언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곧 10개의 율법을 십언으로 간주하십니다. 이 표현은 율법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데 대한 더 전진된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계명이 첫째이고 어떤 계명이 둘째인가 등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어느 것이 첫 번째이고 어느 것이 두 번째이며 어느 것이 세 번째인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대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는 각각 다르게 이해합니다. 십계명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십계명이 사실상 2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절은 소개의 말이고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나는 나를 애굽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이 첫 번째 계명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 계명 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의 네 계명에서도 동일합니다. 처음의 다섯 계명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나중에 다섯 계명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3절을 2절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2절을 첫 번째 계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계명은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록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다섯 계명씩 두 조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첫 번째 조에 있는 각 계명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성한 칭호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의 다섯 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사용된 것이 십계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십계명의 분류에 있어서 유대교의 방법과 천주교의 방법과 개신교의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방법에 의하면 2절이 첫 번째 계명으로 간주되고 3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천주교의 방법에 의하면 2절이 첫 번째 계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3절부터 6절까지만 첫 번째 계명으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17절을 두 개의 구별된 계명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에 가깝고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따르는 방법에 의하면 3절이 첫 번째 계명으로 간주되고 4절부터 6절이 두 번째 계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17절이 열 번째 계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했듯이 2절은 첫 번째 계명의 일부로서 3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다섯 개명에 여호와라는 신성한 칭호가 포함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에 의하면 첫 번째 계명은 2절과 3절이고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이고 세 번째 계명은 7절이고 네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1절이고 다섯 번째 계명은 12절이며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각각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십계명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두 돌판에 쓰여졌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께 관계된 반면 다음 여섯 계명은 사람에 관계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의 돌판에 새겨졌었고 사람에 관한 계명인 다음 여섯 계명은 다른 돌판에 쓰여졌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다섯 계명씩 두 조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 자신에 관계된 처음의 네 계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 원인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원인이 사람인 우리의 근원에 관계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사람의 세대는 모두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결국 하나님께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근원, 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계명을 처음에 네 계명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는 이 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성한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섯 계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이름이 하나님에 관한 처음의 네 계명과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에는 언급되었으나 사람에 관한 나머지 다섯 계명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근원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불신자들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 자신께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우리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멸시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의 기원이 사실상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더욱 우리의 기원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근원을 찾을 때까지 기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처음의 네 계명과 동일한 돌판에 새겨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또한 이런 이유로 다섯 번째 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포함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받은 축복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땅에서의 생명이 길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장수의 축복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만이 긴 수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관한 처음의 네 계명에 관계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깨워주며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들의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때에도 그들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성경의 표준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청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계시. 우리는 십계명이 34장 28절에서 10원이라고 불리워졌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씀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침묵한다면 그는 비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할수록 우리가 표현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십원이라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계명들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십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질투하심. 아주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읽었을 때 나는 괴로웠습니다. 내게 있어서 질투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런 관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를 틀렸다고 말하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전혀 질투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좁고 질투하는 분임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 원하시며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대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심지어 그분의 미워하심을 보여줍니다. 질투는 미움을 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 아니라 질투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십원은 하나님의 유일한 분임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결코 다른 신들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당신의 신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교육이나 부를 당신의 신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하심.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관한 것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되심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분별하여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그분의 분별되심의 표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만 주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속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로 분별되었습니다. 분별의 표시로서 하루가 그분께 따로 드려졌습니다. 이 날을 지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별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분별된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분 자신 위에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되었다는 흔적과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심.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이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전 존재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남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깊이 상고해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3,4대까지 갚으시겠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비로움을 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분은 3,4대까지 죄를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받았던 미움을 3,4대 동안 당신에게 부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긍휼은 천대 동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주의 공정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셀 수 있지만 그분의 긍휼은 셀 수 없습니다. 의로우심. 십계명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3,4대까지 갚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미워하면 그분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진실하심. 출애굽기 20장 16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계시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을 파괴하는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둠의 신이며 어둠의 능력입니다. 사탄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이 구절들의 깊이를 탐구해 본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빛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십언은 빛의 말씀입니다. 이 신성한 율법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시나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도시와 나라는 어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을 때 빛이 있습니다. 법은 항상 비춥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십언, 곧 십계명은 빛의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심을 암시합니다. 그분께는 거짓이 없으며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진실하십니다. 죄인들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언 앞에 온다면 빛을 보고 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훔쳤다 합시다. 도적질에 관한 계명을 읽을 때 그는 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신성한 율법이 그를 비출 것입니다. 십언은 하나님께서 온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오, 십계명은 실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던 것입니다. 이 십언의 깊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임을 봅니다. 순수하심. 이 말씀들은 또한 하나님이 순수하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순수하심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만집니다. 처음에 아홉 계명은 외적 행위에 관계되는 반면에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 감추인 죄와 관계됩니다. 사실상 첫 번째 계명도 우리의 내적 상태와 관계됩니다.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는 것은 주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만지며 탐심에 대한 계명도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만집니다.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탐심을 드러냅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우상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탐심에 대해 말합니다.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탐심은 그의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외적인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탐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순수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자는 탐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하십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탐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갈망과 의도가 모든 면에서 순수하다면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계시합니다. 이 계명의 빛 아래서 우리 모두는 내적으로 순수하지 않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탐심이 없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타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31장 18절에 의하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두 증거판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율법판이 언약궤 안에 넣어질 때 그것은 증거가 언약궤 안에 넣어진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율법판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16장 34절은 그것이 증거 앞에 두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증거임을 증명합니다. 시편 19장 10절은 이것을 더욱 확증합니다. 히브리어의 시에서는 자주 대규법이 발견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증거인 율법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언약궤 안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웠습니다. 또한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율법은 증거였고 언약궤는 증거궤였고 성막은 증거막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원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